2016년 1월 마지막 주의 토요 인문화 콘서트 베스트셀러 작가 최 사장의 시민의 교양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세금을 비롯해서 국가와 자유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오늘의 세계를 구조화해봤고요. 세상의 흐름, 맥락 이런 것이 좀 딱 짚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부에서는 직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사장께서는 작가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 일들을 선택할 때 기준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회사도 네. 다녔고 네. 창업도 한 두세 번 정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 논술 강의도 하고
네, 너무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논술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전업 주식 투자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기준은 선명했습니다. 돈이 되는가. 아. 돈 너무 이게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네, 그래서 직업 선택할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네.
돈이 우선으로 따가 있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이라고 늘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일단 그 최 사장께서는 돈이 되는 직업을 일단 선택을 하셨던 거고. 정미 씨는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됐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딱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 기준이었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구영이 아나운서처럼 자유를 맡겼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네네. 예, 제가 워낙 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처럼 이렇게 무슨
안동에
아니 그 전에 USA에서 울산 살다가 울산 가서 그쪽은 산업화밖에 안 되는 동네라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그맨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네. 엄마 아버지 일종의 그 방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마 얘가 정말 부득부득 일을 갈고 서울에 가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도 원망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일을 하면서 부침이 있고 부대낌을 겪고 아 여기서까지만 하는 게 나는 여기까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물어보면 또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해라고 얘기할 테니까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직업을.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까지 선택을 했으니까 행복한
너무
경우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최 사장님 그럼 기준이 좀 변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선택의 기준이 아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였다가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돼서 이걸 합니까?
그렇죠. 안 되면은 전업 투자로 돌아갈까.
아, 네. 네, 요즘 대박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구나.
돈 들 때까지만.
당당하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멋지신데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직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하고 시민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우리 좀 얘기를 해보면서 최 사장을 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네네. 비서실장과 시민의 대화 두 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비서실장엔 남정미, 네. 시민에는 최 사장입니다.
어릴 적에는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말이죠.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정말 오래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잘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직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이거나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왜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처럼 저도 묻겠습니다. 아니, 제 주변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이제 선택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사회에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긴 있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운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직업 부분에서는 이제 직업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크게는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떻게 나눈 거냐면은 두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생산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을 고용해서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자본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네. 두 가지 직업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가, 두 번째는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노동자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고용되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걸 이제 비임금 노동자라고 구분했고 네. 반대로 이제 생산수단에 고용되는 거죠. 회사원이 됐거나 어쨌든 타인한테 고용돼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임금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비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고용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 노동자는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산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전까지의 노동은 어떤 노동이었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남정미 씨가 중세 사회에 살고 있었던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중세에 딱 태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소득을 버느냐? 이제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어이 종미 그 구두 하나 만들어줘. 그렇게 하면 남정미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있다 와 한 다음에 네. 그때부터 구두를 만드는 거죠. 소를 잡고 가죽을 벗겨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꼬매고 재단해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두 가지로 보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두를 전달해 줌으로써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보람을 얻어요. 그 구두를 보는 순간 기쁘죠. 아,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내 구두야. 그리고 친구가 그 구두를 신고 다닐 때마다 보람을 느낄 겁니다. 산업화 이전의 중세사회에서는 일이라는 거, 노동이라는 거 참 신성하고 좋은 거였어요. 나한테 소득도 주고 보람도 줬다는 거죠. 그런데 남정민 씨가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운동화 공장에 고용됐어요. 그래가지고 생산 라인 중에 36번째 생산 라인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31번째에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깔창을 붙여가지고 남정민 씨한테 주면은 남정민 씨는 이제 손가락으로 그걸 눌러가지고 밑바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게 돌아올까요? 남정민 씨가 이제 휴일이 됐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자기 브랜드 매장에 간 거예요. 그 진열되어 있는 운동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사물이 노동자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난 네가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가 이걸 인간 소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사물이 몰아냅니다. 그러면은 종민 씨는 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얻는가? 돈밖에 없어요. 임금, 월급인 거죠. 그런데 그 월급마저도 실제로는 고스란히 내 돈이 된 것이 아니라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소외돼요. 첫 번째 상품으로부터 소외되고 두 번째는 소득으로부터 소외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산업화된 이후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의 보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월급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아하. 그렇게만 보다면 현실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픈데 지금 최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임금 노동자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죠.
어떠세요? 네. 이제 성취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요즘?
사실 평생 불안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직업을 계속해서 바꿔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걸 해소하고자 이것저것 막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우리 사회에선 그 보람도 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게 그럼 좋다는 얘기인가요? 슬프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야교양에서 이제 직업 부분을 읽다 보면
네.
아, 자본가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가긴 가는데
네.
사실 이제 재테크 책이 아니니까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회를 우리가 양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회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성장하는 사회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거기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회가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인구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면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소득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반면에 이런 사회가 가능한 거죠. 성장하지 않는 사회 혹은 침체하는 사회, 디플레이션이 네. 발생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가나 투자가는 좀 위험해져요.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좋은 직장, 어떤 직업이 되냐면은 고용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가 리스크가 적다라는 측면 때문에 더 좋은 직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떤 직업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네네.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뭐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취업이 너무나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오는데요.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직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말씀 나눠봤어요. 퀴즈 드릴게요. 정미 씨.
네. 정부의 간섭 대신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입장을 보수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국가도 부유해진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유로운 경쟁에 간섭하고 개입해서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와는 달리 시장의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주관식입니다.
두 글자. 네, 보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사지선다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웨일북에서 펴낸 시민의 교양 또는 확대경 전문 아유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경호가 부릅니다. 꿈을 찾아 떠나. 토요일 문화 콘서트 시민의 교양 최 사장과 함께 우리 시대를 떠받치는 사회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 사장께서 오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좀 단순하고도 쉽게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책도 그렇고 또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지금은 사장님 포스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좀 하셨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착실해 네. 보이나 봐요.
네네. 그래요. 네.
약간 그 종교단체 오빠 같은 느낌이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 많이 보는 예예 그런 느낌.
그런데 의외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공부를 못했었는데 꾸준히 정말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박학다식한 거예요?
사실은 박학다식하진 않고 네. 파보면은 별거 없긴 한데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까 이제 소극적 자유 얘기했는데 네네. 부모님이 이제 풀어주셨어요. 아. 어차피 너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냥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안 하셔가지고 대학을 갈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갈 네. 점수도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교과서든지 동화책이든지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입시 준비할 때 저는 그 이제 고3 되는 그 겨울방학 때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대학은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정말 멋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죄화벌이었습니다. 네, 죄화벌을 읽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문과를 안 가면은 지금과 같은 인생이 유지될 것 같았어요.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삶이 유지될 것만 같아가지고 그때 정말 정신 차려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네요.
네네.
그 키는 바로 책이었고
죄화벌이
죄화벌이었었고요. 네. 아, 그런데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상위 몇 퍼센트의 대학에 일단 들어가야 한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직업하고 교육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습득한다고 책에는 쓰여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시민의 교양 책 중에서 이 교육 파트를 제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을 이제 임의적으로 네.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형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래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말하지 않고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보고 계시면
그렇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에 거를 우리가 내용을 통한 전달이라고 한다면 뒤에 거는 형식을 통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교육에서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과서라는 게 정말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잘 꾸려져 있고 네.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이제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양이 굉장히 양질의 좋은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형식적인 측면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하나를 좀 들어보면 그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시험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인구수도 많고 그걸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계속 보게 돼요.
네.
그러면은 객관식에 익숙해지면 객관식의 내용은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지 않지만 그 형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냐면은 이 중에 답이 있을 거다라는 암묵적인 암시를 주게 돼요.
네.
왜냐면은 평생 동안 객관식을 봤으니까 그건 답을 맞추는 학생이든 틀리는 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을 계속해서 틀린 학생도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면은 아 세상에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딘가에 정답이 있나 보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느냐 세상에 진리가 어딘가 존재한다는 그런 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참과 거짓,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어쨌든 끝장을 보려고
맞아요.
하는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고자 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가 배워왔었던 그 형식이 지금의 시민들,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교육의 형식적 측면을 좀 강조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도 큰 관계가 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아 이거 재밌던데요.
아, 네.
이렇게 분석해 놓으신 게 예.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교육 업체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만 네.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인서울이 되는 거예요. 서울 안으로 들어가느냐
맞아.
들어가지 못했느냐.
맞아, 맞아.
근데 학생들도 어떤 선입견을 갖냐면은. 그 인서울이라는 것이 통과 의례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서울 안에 들어가면 아 나는 어떤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를 거쳤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 공부를 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 인구수를 보면 지금 현재 한 학년이 한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수능을 보는 인구도 65만 명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75%는 이제 재학생이고 나머지는 재수생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65만 명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그럼 인서울에 가는가
네.
상위 8% 정도가 가거든요. 7.5에서 8% 정도의 학생들이 서울권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92에서 93%의 학생들은 서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서울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성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뭐로 평가가 돼야 되냐면은 가운데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서 5등급인 학생들이 되거든요.
아,
한국은 9등급제이기 네네. 때문에. 5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칭찬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평균만큼 해낸 거고
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됐어요. 왜 5등급이 아니라 8%가 어떤 평균의 기준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의 소득구조와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소득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중위소득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중간은 누구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이 기준이 될 텐데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 중에서 중간 네, 위치한 사람들은 한 달에 약 85만 원에서 89만 원 정도를 벌게 돼요.
중간이 85만 원에서?
네, 그게 중위소득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소득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데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생산 가능 인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낮아, 우리가 평균을 알고 낮아지네요. 있는 것보다 많이 낮아지는 네네. 건데 어쨌든 89만 원 정도를 벌면 한국 사회에서 중간 정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을 예. 통계내면.
네.
그렇다면 상위 10%는 어느 정도를 버는가? 연봉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미디어나 아니면 신문상에서는 우리한테 평균 소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위 소득을 벌었을 경우에는 안 되고 네가 어떻게든지 상위 10%의 소득을 벌어야 그래도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교육에 투영된 건 아닌가. 그래서 5등급의 학생들을 평가할 때 네. 어떤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서울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자면 최 사장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일자리를 조금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네. 소득 격차도 줄이고 뭐 어떻게 조금 해야 할 방안 좀.
정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제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아주 바보같이 얘기해보면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 됩니다.
아,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가 돼야 되냐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네.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경쟁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긴 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빈부격차가 좀 완화돼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늘어서 내가 어떤 학업 성적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 이어서 교육 그리고 그것이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식을 하나로 꿰어가는 특별한 재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의 세계. 이번에는 경제와 정치에서의 정의에 대해서 최 사장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 파트는 여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파트가 되는데
네.
정의가 궁금했어요. 정의가 도대체 뭔가 궁금한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 그러면 윤리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게 돼요.
네.
첫 번째는 윤리, 두 번째는 경제, 정치 세 가지로 정의를 좀 분석했었는데 책에서는 그걸 좀 명료화했습니다. 어떤 걸 명료화했냐면은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다루진 않아요. 정의와 부정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부정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뭐야 부정의한 거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부정의가 중요하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부정의한 거는 사회가 힘을 합쳐서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하.
부정의한 것이 탄생하면
네.
그거는 별 갈등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정의로워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갈등이 발생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좀 쪼개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마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는가? 답부터 그냥 얘기를 시작하면 두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라는 거는 그걸 준수하는 거야. 법, 질서, 규칙.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준수할 수 있는 사회, 그걸 준수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한 사람, 그리고 의무를 다한 사람, 경쟁한 사람,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경쟁해서 도태된 사람. 어떤 게 정의로운 거냐면은 그 둘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노력하고 법을 지킨 사람들한테는 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처벌하고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수직적 정의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반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절반은 수평적인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실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다. 어떤 게 정의냐면은 그 네. 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수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겠는가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 정의관과 수평적 정의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정의관, 수직적인 정의관과 수평적인 정의관이 경제적 관념의 차이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직적인 정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회의 부가 어떻게 나눠져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은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 법을 준수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빈부격차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반대로 수평적 정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 정의관은 차등적 분배관으로 나가게 되고 수평적 정의관은 균등 분배관으로 나아가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치로 사실은 연결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역사적인 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일에 대한 문제, 독재나 민주화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수직적 정의관을 갖고 차등적 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평적 정의관을 갖고 균등 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우리가 진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교양에서 정의를 다뤘을 때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부정의한 사람들, 부정의를 몰아내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서부터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언제 대화가 가능하지 않냐면은 한 가지 정의관이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직적 정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수직적 정의관에 동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수평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현실적인 측면도 모르는 애들 그리고 포퓰리스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수평적 정의관이 옳다고 믿는 분들은 수직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의 부분을 좀 서술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흔히 톨레랑스라고 하죠. 관용.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수평적 정의관과 수직적 정의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두 진행자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좀 더 가까우셨던 것 같으세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3번 네. 선택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수직적 정의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네.
진짜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좀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최 사장님은 평소에 신자유주의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비판도 많은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요? 신자유주의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설명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산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작은 정부,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 정도를 좀 특징으로 해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네.
우리도 이제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자유로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잖아요.
네.
일단 싫은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좀 섞여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지지하냐면은 그런 거 지지합니다. 경쟁을 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더라도 노력한 사람한테 많은 부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좀 보장해주고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싫은 거냐면은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너무 자본만을 강조하는 그 태도가 싫은 거지. 실제로는 이제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제 관공서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신자유주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신자유주의 뭐 옹호자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같이 경제 체제를 구분해 보고 정치 체제를 구분해 보면 자신이 보수고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어떤 그 이념적 특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그때 좀 아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분이냐면 신자유주의 자체에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사실은
예, 예.
세계 무차별적인 세계화나 그런 게 문제가 있긴 한데 두 가지는 일단 막 혐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인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인지 그런 걸 좀 구분해가지고 비판할 거와 비판하지 않을 것을 좀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시민의 교양, 생선에 살을 발라내고 뼈대만 간추렸다는 표현 그대로 복잡한 사회구조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읽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드리는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간섭 대신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입장을 보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드리셨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 출판사 웨일북에서 펴낸 시민의 교양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피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김보경의 청개구리 듣고 올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지식가게 사장 최 사장과 이 시대 시민이라면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 교양의 핵심들 만나고 있습니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를 살펴봤어요. 책에도 중간중간에 요점 정리를 해뒀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미 씨 가능할까요?
네. 279페이지에 굉장히 예쁜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개입. 을 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자유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로 나눴을 때 세금과 복지는 낮게 작은 정부 그리고 소극적 자유, 자본가가 직업으로는 우위하고요. 일자리 확대 그리고 정의로운 것은 보수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보자면 세금과 복지가 향상되는 삶 그리고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자유 그리고 직업은 노동자가 안정된 직업이라고 보고 있고 교육은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정의는 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 근데 조금 어렵게 설명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잘 됐어요. 사실 그 내용이고.
네네.
근데 이제 불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은 아니 복잡한 사회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게다가 그 A와 B를 나눈 결정적인 거는 세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세금 하나로 전체를 나누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를 세금이라는 그 하나의 키로 양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좀 탐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행해야 됩니다. 너무 현실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만 그 구체적인 사안 하나만 보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두 가지가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큰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아시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세부 사안에 관심도 갖고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전체 구조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덜 됐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먹고 살거나 학업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안들에 치여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의 교양은 자꾸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셨던 그 지식들이 좀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 오늘 본의 아니게 빨간 버튼을 받아든 정미 씨. 네. 이제 뭐 슬슬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정에 앞서서 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있어요. 일단은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듣고 각자 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사장님, 우리는 뭘 더 심사숙고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미래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래를 왜 다뤘냐면은 이제 알았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느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래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화폐. 두 번째는 이제 인구를 다루는데 네. 왜 두 가지를 다루냐면은 세계와 국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화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친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경제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네.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데 화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도 좀 봐야 됩니다. 왜 인구를 봐야 되냐면은 국내 상황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인구가 되기 때문인데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국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인구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미래를 판단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가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구를 꼽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비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는가? 당연히 인구예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인구가 뭐 줄어들어봤자 어느 정도 줄어들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줄었어요. 예를 들면 책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있긴 한데 지금 60년대생이셨던 분들은 같은 나이 또래가 9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꽤 많죠.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생들인 같은 경우에 한 학년이 약 4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적습니다. 우리가 뭐 낭비한다라고 해도 한 사람이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쓰면 네. 두 개 막 쓰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리 낭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는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던 그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축소시켜야 됩니다. 파괴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사회로 돌입할 수밖에 없냐면은 생산 가능한 인구들은 당장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 봐야 돼요. 총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2030년입니다. 그럼 좀 시간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는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해당하는 실제로 어떤 경제 생활할 수 있는 주체들은 올해가 정점이에요. 그리고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내수시장은 침체할 거고 네.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투자하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가 올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선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저성장의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은 끊임없이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구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화폐 얘기도 같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점점 노동자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질 거고 어려운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질 거고 그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시장의 자유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배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선택을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가 옵니다만 뭐 알고 대비하고 맞는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질 그렇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책이 또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자, 두 분이 대통령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이제 시간이 됐어요. 최 사장님부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장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을 많이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빈부격차가 발생하더라도 좀 시장을 내버려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정이냐면 너무 우리가 보수적인 시대를 선택해왔던 기간이 너무 길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개인적인 성향과 다르게 현실을 놓고 고려한다면 분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복지를 강화하고 세금을 높이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민의 교양 이 책을 보면서 정미 씨가 밑줄을 쫙 그은 문장이 있으시다고요?
예, 책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시민, 우리들이죠. 그런데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 시민이 돌아왔다예요. 돌아온 시민이 하는 말을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 신문을 접고 TV를 끄고 타인의 말을 휩쓸리지 말고 나의 현실을 직시한 후에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하려다 지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시장의 자유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정부의 개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다.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는 어떤 내일을 선택해야 하는가?
네,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아, 깨어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아,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작년에는 정말 화려한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 쭉 이어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올해 새로운 계획 같은 거 는 갖고 계신가요?
놀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시네요. 근데 진짜? 못 놀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는 편이라 가지고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강연도 하시고 또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책은 언제쯤 다시?
목표는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 낼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좀 부담이 돼가지고 네. 좀 쉽지가 않네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쉬운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네. 좀 묵직한 책을 써볼까 생각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의 관심이 있거든요. 현실적인 거와 이제 현실 넘어 두 가지의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현실과 관련된 책들은 계속 검정색 허리띠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대노벼 1권도 이제 시민의 그래요. 교양도 그래서 검정색인 거고
맞아.
이제 현실 넘어의 것들은 이제 빨간색 허리띠를 하고 나올 텐데
네.
다음번에는 이제 빨간색 허리띠를 하고 있는 책을 하나 조금 더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만나게 될 검정색 또 빨강색 허리띠의 책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부담도 되고 그리고 좀 죄송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숨겨진 반드시 읽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저희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문학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학이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지대너벼시나 시민의 교양이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게 잡지 않고 그다음에 네. 또 너무 쉬워지지 않고 적절하게 많은 분들이 입문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계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작가가 좀 돼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지만 앞으로의 또 활동에도 더욱더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씨 퀴즈 정답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가 시장의 경쟁에 간섭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안보수 무보수 아니고요. 정답은 진보였습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 정보들 틈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교양들 만나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적어놓은 책이라서 세상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네요. 긴 시간 지식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작가 최 사장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음악평론가 강헌의 명리 운명을 읽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